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 이야기 주제는 전 세계 정부들이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현황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미국, 뭐 EU, 일본, 한국 같은 여러 나라들 정부 보고서나 정책, 또 OECD 같은 국제기구 자료까지 꽤 다양하게 살펴봤거든요.
네네.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들, 또좀 흥미로운 지점들을 뽑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공공행정에 AI가 들어오면서 뭐가 달라지는지, 또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좀 걱정되는지, 실제 사례는 뭐가 있는지, 이걸 좀 핵심만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또 재밌는 게요. 나라마다 AI를 쓰는 방식이 진짜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AI가 판결문 초안까지 쓴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서구권에서는 AI 결정이 어떤 공정성 문제, 책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죠. 이런 차이점들을 좀 들여다보면 재밌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정부는 도대체 왜 이렇게 AI 도입에 열심일까요? 역시 효율성 때문이겠죠?
네, 그게 가장 먼저 떠오르죠. 뭐 에스토니아 전자 세금 시스템이나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그 스마트 쓰레기 수거 이런 것처럼 행정 비용 줄이고 일처리 빨라지는 거. 이게 AI 도입하면 딱 눈에 보이는 효과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뭐랄까 반복 업무 자동화시키는 걸 넘어서는 게 중요해요.
그 이상이 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핀란드의 그 오로라 AI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오로라 AI요?
네. 이게 뭐냐면 시민 개개인이 뭐 이사를 간다거나 아이를 낳는다거나 이런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AI가 먼저 딱 알아채고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와, 알아서요?
네, 이건 단순 효율성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공공 서비스의 질 자체를 좀 바꿔보려는 시도랄까요? OECD에서도 AI가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와, 필요한 서비스를 알아서 제안해준다니. 굉장히 편리할 것 같긴 한데, 동시에 약간 개인정보 활용이나 이런 거 걱정도 되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딱 AI 도입의 두 번째 핵심 주제. 그러니까 거버넌스 구축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거죠.
아하.
이렇게 좋아 보이는 가능성들이 많은데도 결국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드는 게 이게 정말 큰 숙제거든요. 말씀하신 개인정보 문제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네네.
데이터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문제, 그러니까 편향성 문제라던가 아니면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문제. 이런 게다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들이 뭐 윤리원칙이다, 가이드라인이다, 이런 걸 만드느라 애쓰는 거군요. OECD AI 원칙이라든지 캐나다의 자동화된 의사결정 지침 같은 것들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 윤리적인 틀을 만드는 것과 함께 기술적인 안전장치 마련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라고 하죠.
네.
거기서 만든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RMF라는 게 있는데 이게 AI 시스템의 위험을 어떻게 찾아내고 관리할 건지 기준을 제시해 주고요. 또 EU 같은 경우는 사이버 보안, 특히 그 보안 관제 센터, SOC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어요.
아, 보안도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공공 알고리즘 등록제 같은 걸로 투명성을 높이려는 시도도 있고요.
근데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잖아요. 이런 규제나 가이드라인 만드는 게 속도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뭐, 아까 미국 국세청 IRS 얘기 잠깐 나왔는데 AI가 세금 사기 잡는 데 쓰이는 건 좋지만 반대로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EU의 AI 법, AI 액트처럼 좀 포괄적인 규제를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벨기에처럼 아예 그냥 시민들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그런 방식을 쓰기도 하고요.
시민 참여요?
네. 결국은 기술 발전 속도랑 사회적인 합의, 그리고 안전장치를 어떻게 균형 맞출 거냐, 이 문제죠. 이런 고민은 뭐 특정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미국, 중국, EU 같은 주요 국가들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AI 전력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요.
네.
일본은 소사이어티 5.0이라고 해서 AI 기반의 초스마트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비전을 내세웠죠.
소사이어티 5.0.
네,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 정부 땅을 빌려줘서 AI 데이터 센터를 짓게 하겠다 이런 계획도 발표했고요. 이유는 자체 AI 개발 능력을 키우려고 AI 팩토리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물론 정부 부처에서 거대 언어 모델 LLM 도입 전략을 준비 중이고요.
이야, 정말 다들 발 빠르게 움직이네요. 이런 경쟁 속에서 법이나 제도 같은 것도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아까 일본 저작권법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AI 학습에 저작물을 쓰는 걸 허용한다고요?
아, 네. 그 일본 저작권법 30조 4항인데 이게 특정 조건 아래서는 저작물을 AI 학습에 이용할 수 있게 해놨어요. 아무래도 AI 개발하려면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걸 좀 쉽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AI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 공유 문제, G7에서도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성능 킹피킹 같은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이런 법이나 제도 정비도 아주 중요합니다.
인프라랑 법 제도.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사람이죠. 한국에서 AI 인재 키우려고 노력하는 거나 또 아시아 유럽재단 ASF라고 있는데 거기서 교사들한테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AI를 잘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게 나타나요.
정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군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슬슬 마무리해볼까요? 정리해보면 전 세계 정부들이 효율성 높이고 서비스 개선하겠다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AI 도입에 나서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신뢰라는 아주 큰 산을 넘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윤리 문제, 투명성, 공정성, 보안 문제 이런 걸 해결하고 제대로 된 거버넌스를 만드는 게 AI 시대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에 정부가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니면 활용하지 않는지가 앞으로 뭐 세금 내는 방식부터 시작해서 복지 서비스 신청, 심지어는 공공 안전 정보 얻는 방식까지 우리 일상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될 거라는 거죠.
맞아요. 공공 분야에서 AI 역할을 앞으로 분명히 더 커질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던져봐야 할 질문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효율성이나 속도 같은 가치를 쫓아가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함이라든가 투명성, 뭐 인간 존엄성 같은 가치들을 AI 시스템 안에 어떻게 잘 담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과 책임은 결국 어떻게 인간에게 남겨둘 것인가? 이런 점들을 계속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